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11구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들이 이분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부르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치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속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존귀하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 좋은 날씨보다 또 우리에게 생긴 많은 좋은 일들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설레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설레이고 우리가 떨리고 감사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짐이 있고 마음 내면에서 올라오는 많은 죄의 짐들과 나를 실망케 하고 좌절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죽음의 고통 중에 있었지만 생명의 자유함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극심한 절망으로부터 해방돼서 소망과 기쁨을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멸시와 좌절 속에 있었지만 희망과 사랑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충만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전과 180도 달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꾸고 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소망, 그런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되었구나, 또 새 삶을 찾았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게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물항아리를 버리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버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었던 물 항아리를 즉시 버려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참함과 좌절과 실망과 고통으로 말하자면은 이 수가성에 있었던 우물을 깃던 여인보다 더 그 고통과 슬픔과 좌절이 심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율법의 금지 조항 중에 하필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러서 또 더구나 간음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서 그 즉시 체포되었고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군중들 사이에 내동댕이 쳐진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은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수모와 수치와 조롱을 지금 받고 길바닥에 내던져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마치 인민재판을 받듯이 이 여인은 군중 속으로 던져졌는데 이 여인을 체포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능통하고 정확하고 실수가 없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버려진 물건을 대하듯이 그리고 아주 그 야생 들짐승을 대하듯이 이 여인을 끌고 포박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있었던 곳에는 성전의 뜰과 같은 곳이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둘러쌌고요. 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그 여자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다른 남자와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름으로써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억울함을 말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위한 변호자도 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상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여인과 간음을 저지른 남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대로라면 지금 예수님 앞에는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간음을 저지른 남자도 비참한 모습으로 같이 무릎 꿇고 나왔어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음은 두 사람이 벌이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의 현장에는 오로지 한 여자만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체포한 여인과 관련한 이 사건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간음을 저지른 남자도 없고 무엇보다 이 여인이 간음을 저지르고 잡혀온 시간도 성경에서는 이른 아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는 현장을 덮쳤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간음을 하는 현장을 현장에 덮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상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이 여인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현장을 덮쳤다는 것입니다. 발각이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을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음모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된 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시작.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맞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고소하고자 함도 있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지금 그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사도 요한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사건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간음한 여인을 고소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에 들게 하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의한 사건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6절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들게 할 희생양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오늘 이 여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편법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죄를 감추고자 좀 경감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을 피해가서 내가 그 죄의 짐에서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겠지만, 이 여인은 우리가 알겠지만은 가진 것 없고 조롱과 수치와 천한 신분으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이 없었던 거죠.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고 그 사회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못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찾다 찾다 물색을 하던 중에 이 여자를 희생양으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건을 성공적으로 공모한 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 그들의 말에 신중히 듣거나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은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궁금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을까? 길게 쓰셨을까? 짧게 쓰셨을까? 그림을 그리셨나? 낙서를 하셨을까? 성경에 어떤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궁금해하고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희가 8장을 읽었는데 그 전에 있는 요한복음 7장에는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한 주 전에 과연 어떠한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수님께 있었는가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면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시기가 장막절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장막절은 아주 큰 명절입니다. 한국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에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요. 물론 일곱 가지의 명절이 있지만 큰 세 가지 명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내신 이후에 49일이 지나요.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 해요. 77에 49. 오순절이 또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맨 마지막 명절이고 또 한 해의 끝부분에 있었던 명절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기쁨을 주는 오래전 자신의 그 선조들이 40년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사막에서 광야 생활을 했죠. 이 사람들은 그때 어디서 기거했냐면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천막.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장막절이라는 명절, 초막절이라는 이 명절을 대대로 지켜오는 것이에요. 이 명절이 이 가늠한 여인이 붙잡히기 한 주 전에 이스라엘에게 축제 기간으로서 예루살렘을 아주 즐겁게 만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이 장막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는요, 회당에서는 전도서가 이렇게 낭독이 됐다고 합니다. 또 성전에서는 성대한 희생제사가 매일매일 열렸고요. 또 절기가 끝날 때쯤에는 비가 내리도록, 또 충분한 이슬이 내리도록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이렇게 붓는 이런 의식도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명절에를 당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만 지내지 마시고 저 사람 지금 붐비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예루살렘에 좀 가셔서 예수님을 좀 드러내십시오. 이 촌구석에만 좀 있지 마시고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좀 드러내 보이시라고 말을 했지만 이 당시에 사실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반은 조롱하면서 반은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간단히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곧 가셨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요한복음 7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니까 반대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는 사람이야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예루살렘 분위기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과 얘기도 하셨지만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7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는가? 예수님은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또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가?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냐? 20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마음을 알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뜨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우린 당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7일 동안의 장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쟁거리가 하나 재점화가 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장막절 기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날에 아주 특이한 행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던 자들을 보고 자 바리새인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47장 4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속았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자, 서기관들 마음속에 또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주간의 장막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에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들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가늠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 이렇게 했죠.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요, 이미 답안이 정해져 있는 질문인 것을 저희는 아셔야 됩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래, 난 동의한다, 돌로 쳐라 라고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자처하시는 당신께서, 선생님께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돌을 치지 말라,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또 예수님까지 정죄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답안은 이렇게 두 가지로 잘 정리가 됐던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질문을 받으시면은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을 잠깐 보기 전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여인을 둘러싼 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좀 관찰할 것이 있는데 저희가 세 가지의 죄의 모습이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죄의 모습은 첫 번째, 이 가늠한 여인이 저지른 범죄의 형태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도 죄라고 하신 죄이고요. 나도 죄라는 것을 아는 그런 죄입니다. 이 죄는 분명한 죄이지만 때로는 나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아닐 때가 있기도 하는 그런 죄입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은 이후에 어찌되었건 간에 어떤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갖고 얼마간의 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 여인이 선택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절대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음행과 거짓말과 또 다툼과 미움, 또 술 취함과 이런 방탕함, 이 죄들은 때로는 세상에서는 감추어지기도 하고 죄가 아닌 것으로 둔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럴 수 없었던 것이 형편이 되었다면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그 모든 죄 앞에서 모든 낯을 드러내고 발가벗겨진 채로 죄 앞에 서 있던 것입니다. 때로는 죄는 들키게 되면 죄가 되고 숨겨지게 되면 죄가 아닌 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한다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짓는 죄는 과거에 지어서 우리에게 큰 중압감과 그런 죄책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냐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짓는 이 죄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죄는 자신의 영역과 탐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데 있어서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의 유형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또 겉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이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지금 땅바닥에 내던져진 이 여인은 자신의 드러난 죄로 인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수치 속에서 자신의 많은 죄책감 속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떳떳하게 또 자신 만만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죄를 짓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긍휼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세 번째 죄의 유형은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의 그런 죄의 유형들입니다. 이 군중들은 사실은 지금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늠하지도 않았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악독한 마음으로 악을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손에는 지금 돌이 들려 있고 증명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때로는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면서 분노하고 광기를 이렇게 내뿜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군중들은 사안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겉만 보고 반응하고 불끈하고 이런 자들입니다. 이 군중들은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은 주변의 반응이 더 중요하고 주변의 소문이 더 중요하고 주변의 가십이 더 중요해서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난폭하고 긍휼하고 긍휼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고 피 흘리기에 빠른 이 사람들은 세 번째 유형의 죄로 저는 분류를 해봤는데 이 죄는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내몰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던 그러한 유형의 죄입니다. 군중들은 때로는 정의와 진리를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처럼 행동했지만 그 속은 거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들이 가진 힘이고 또 군중들이 가진 우리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계속해서 그분께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성난 반응에 그렇게 성을 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실 때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먼저 아십니다. 불평을 할 때 그 불평의 의도를 먼저 아십니다. 그 백문백답하듯이 100가지 질문하면 100가지 질문 다 해주시고 100가지 모든 모습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두 번째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답을 애써서 이해하려거나 분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모순에 빠지고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원망하게 되는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상한 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분석하거나 따지려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무언가 땅에 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딱 한마디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저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충분한 답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에 대한 옳고 그름을 예수님께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했지만 예수님 거기에 시시콜콜하게 응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었더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굉장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고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그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바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난 군중들에게 특이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이가 많은 자들로부터 적은 자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모두 떠나갔습니다. 사람은 일상 대화에서는 보통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잘못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충고를 듣게 되면 사람은 양심이 반응하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바로 신속히 예수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계속 흩어져 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이러한 특이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짧은 한마디의 말이 그 많은 소란을 잠재우고 사람들의 광기와 분노를 잠재우고 그들에게 찔림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 한 여인을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답은 사람의 설명과 다른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 사람이 돼서 그들의 마음 깊은 것들을 드러내게 하셨고 여인에게는 생명을 주고 용서와 사랑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 둘만 남았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정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에게 물어봤던 질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자들이 너를 정죄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2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구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리고 저희는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짧은 질문을 하셨지만 짧은 대답으로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은 자, 빛이 오면 모든 어둠은 자취를 감추고 빛이 비치면 이 빛은 아무리 작은 바늘구멍만한 곳이 있어도 빛은 침투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어두운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빛은요, 어둠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둠 안에 있는 것을, 어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든 더럽든 무엇이든 밝히 드러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첫 장, 맨 첫 구절에 다섯 구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과 함께 계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 예수님밖에 물어볼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과연 정죄를 받았느냐? 이 질문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을 다 받은 이 여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 수 있는 일은 단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완전한 용서를 받는 것뿐이고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이 여인에게 사랑의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1절 말씀의 뒷부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또 정죄와 용서가 모두 가능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죄를 제거하셨고 용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라구아디아라는 이름의 그 미국의 그 뉴욕 시장이 있었습니다. 저야 물론 본 적도 없고 들은 얘기지만 그 라구아디아라는 미국의 뉴욕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역대 뉴욕 시장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시장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뉴욕시의 재판소에서 지방 재판소에서 판사로 일하던 어느 때 한 노인이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걸려서 직결 심판에 처해져서 이 판사 앞에 섰다고 합니다. 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빵을 훔치셨습니까? 이 노인이 길을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빵을 훔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자 이 라구아디아 이 판사는 그 노인에게 절도죄를 적용해서 벌금 10달러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괴로워할 때 나는 맛있는 빵을 먹고 음식을 먹은 내 잘못에 대해서 나는 벌금을 치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10달러의 벌금을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씁니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잘 먹은 데 대해서 벌금을 내고 싶으면 이 모자에 가지고 있는 돈의 얼마를 내주십시오. 하고는 자신의 모자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7달러 정도의 돈이 모금이 돼서 이 노인에게 전달이 됐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 판사가 이 노인에게 한마디의 말을 하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나의 잘못과 죄들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더러운 죄성이 드러나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들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오늘 가늠한 여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죄와 이 가늠한 여인의 죄가 다른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의 죄는 사람들에게 발각된 거고 여러분의 죄는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죄를 발견할 때마다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용서와 또 귀한 사랑의 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또 완전한 용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끝없는 용서와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죄에서 자유케 된 여인처럼 우리 갈보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되심을 보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